마태복음 63번 메시지 왕국에 대한 예언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두 가지, 깨어있음과 예비함, 신실함과 지혜로움, 곧 사려깊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장에서 깨어있음과 예비함은 32절부터 44절까지에서 다뤄지고, 신실함과 지혜로움은 45절부터 51절까지에서 다뤄집니다. 25장에서 처녀들의 비유는 깨어있음에 대한 예이고, 달란트의 비유는 신실함에 대한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일찍 휴거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실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같이 깨어 있음은 빠른 휴거를 위한 것이고 신실함은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에 대한 매우 분명한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깨어있고 예비함 32절의 시작에 있는 그러나라는 말은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가 또 다른 부분, 즉 교회에 관한 부분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주님이 그분의 예언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믿는 이들로 방향을 전환하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 시대의 끝에 대한 표적과 믿는 이들에게 주는 표적이 됨. 32절은 그러나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미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는 21장 19절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1세기로부터 주후 1948년까지의 긴 겨울을 지내고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시대 끝에 대한 표적이며 믿는 이들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연해진다는 것은 생명이 소생했음을 상징하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외부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겨울은 마르는 시기, 즉 환난의 때를 상징하고 여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작될 회복된 왕국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7절부터 32절까지에 예언된 것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란 32절에서 여름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회복된 왕국을 언급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마치 왕국 복음의 전파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왕국 복음의 전파를 볼 때 그것이야말로 장차 올 환난의 표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은 주님의 오심에 관해 우리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오심의 표적과 시대의 종결의 표적에 관해 주께 여쭈어 보았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주님은 시대의 종결의 표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왕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제 주님은 또 다른 표적, 즉 그분의 오심에 대한 표적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표적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가지들이 연해지고 잎사귀들이 날 때면 우리는 여름 즉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회복이 가까이 이른 줄을 압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인구와 지리에 관한 한 아직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과 아랍인들은 요르단 서편 부근과 골란고원 부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헐몬산 인근에 있는 골란고원과 요르단 서편 지역은 좋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 사이의 정세를 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에는 그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3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이 일들이란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들을 내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일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1장 17절에 있는 세대처럼 시대나 사람들에 따른 세대가 아니라 11장 16절, 12장 39절, 41절, 42절, 45절,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세대처럼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에 따른 세대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이 예언을 말씀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때까지 그 세대의 도덕적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라야 세대가 변하고 도덕적 상태가 악에서 선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을 모름. 36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위치에 서 계신 아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음.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이 어떤 기간이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은 이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듯이 인자가 올 때에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이 구절이 주님의 오심이 왜, 어떻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홍수가 밀려와 그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인데 사람들은 일생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오심으로 그들에게 내려질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마취되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부패한 세상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오고 계시다는 것을 맑은 정신으로 알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결혼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욕을 인하여 사탄은 사람을 차지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끝 무렵에 이 같은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동안에는 그 극에 이를 것입니다. 홍수전의 가장 현저한 특색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누림에 마취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와 동일한 일이 오늘날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중독시키려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거나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취시키고 우리의 지각을 무디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지각은 높든 낮든 젊든 늙든 마비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시대의 풍습에 의해 중독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이 이러했었고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잘 먹고 마시고 잘 결혼하려는 목적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각의 결여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것은 특히 교육 분야와 상업 분야에서 널리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추구하는 데 마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그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만을 위하는 데 불과합니다.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더 잘 먹고 마시고 결혼하려는 목적을 위해 돈을 벌려는 욕망으로 마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혼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어떤 청년이 가난할 때 어떤 여자와 결혼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더 좋은 아내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주님이 임하시는 동안 극에 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노아의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왔던 홍수 바로 전에 그것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올 홍수와도 같을 것입니다. 홍수는 노아 당시에 마취된 사람들 위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임재는 이 마취된 세상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마취되고 배역하는 세상 위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는 데려가지고 다른 하나는 남음. 40절과 41절은 그때의 두 남자가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문맥을 따르면 여기서 그때에는 바로 그런 때를 뜻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장차 올 심판에 대한 감각도 없이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 일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믿는 이들이 데려감을 당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40절에 있는 두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임이 분명하고 41절에 있는 두 여자도 주 안에 있는 자매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고 일러주는 42절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와 너희 주라는 말은 40절과 41절에 있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믿는 이들임을 입증해 줍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구원받지 않은 이들의 주도 아니십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이 휴거는 주님의 오심의 표적이며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과 맷돌 가는 것은 둘 다 먹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부하고 일하고 우리도 역시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결혼을 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육이나 취직이나 사업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가. 더 이상 공부나 일에 주의하지 말자.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고 서로 교통하는 데 쏟자. 그러한 태도는 그릇된 것입니다. 40절에 따르면 형제들은 농사짓고 있었고 41절에 따르면 자매들은 맷돌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곡물을 맷돌질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이한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38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세상적이지만 40절과 41절에 농사짓는 것과 맷돌질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만일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휴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농사짓는 것은 거룩할 수 있지만 목사로 일하는 것은 매우 세상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성경교사는 세상적일 수 있지만 맷돌을 가는 자매는 거룩할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많은 자매들이 거룩한 자매들입니다. 거룩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자매들은 거룩함에 관해 말을 많이 할수록 덜 거룩해집니다. 그런 자매들은 자기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접대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요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매들은 거룩할 것입니다. 어떤 자매들은 거룩함에 관해 어떻게 교통하는지 알고 있지만 요리를 잘하는 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늘 가족을 위해 간단한 음식만 요리해주면서 요리하는 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이 그러한 음식에 불만을 갖습니다. 이런 자매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관해 더 말할수록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은 덜 거룩해집니다. 그녀들은 거룩에 관해 말을 하지만 자기 가족을 합당하게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운 가루를 산출하기 위해 맷돌을 가는 거룩한 자매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취되지는 않았지만 합당하게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을 갖고 있는 형제들의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형제는 거룩에 관해 말하면서 자기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형제는 해고당할 것입니다. 두 형제와 두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휴거된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중에 휴거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젊었을 때 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나 성경을 읽는 도중에 휴거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느냐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그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두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휴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인 본분에 매우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농사짓고 맷돌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이 필요하지. 영적인 일에 전념하면서 남들이 자기를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수도승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휴거될 사람은 바로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과 맷돌질을 하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설교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쓸모없게 된다는 말이 나돌곤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게 된 이유는 설교자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활을 위한 그들의 부담이 다른 사람들 위에 얹혀집니다. 우리가 이같이 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근면하게 일해야 하며 합당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밭에나 방앗간에 있을 때 휴거될 것입니다. 아내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한 자매들은 맷돌질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기 가족들을 위해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주의한다면 당신은 진실로 거룩할 것입니다. 거룩에 관해 말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영양가 있고 소화 잘 되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은 남편의 수명을 보전하고 자녀들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 주께서 방앗간에서의 맷돌질을 언급하신 것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이면서 남편이기도 한 형제들도 역시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단지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마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자녀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들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밭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관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돈 버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타락된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 우리가 밭에서나 맷돌질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하다면 당신은 휴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되풀이하여 말하거니와 당신은 밭에서 일하고 있거나 곡물을 맷돌질하고 있을 때 휴거될 것입니다. 밭에 있는 두 남자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집니다.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진 한 명은 성숙했을 것이고 남겨진 한 명은 미성숙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성숙한 자들인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남아있게 될 이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밭에서 한 형제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하늘로 들림받았다 합시다. 그것은 분명히 당신에게 하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가령 두 자매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자매가 주님께 들림받았다 합시다. 정녕코 그것은 남겨진 자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함. 42절에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어느 날에 주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43절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밤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면 깨어 지키고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믿는 이를 언급하는 것이고 집은 믿는 이가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에서 쌓아올린 행위와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도적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귀한 물건들을 훔치려고 옵니다.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적같이 은밀히 오셔서 그들을 그분의 보물들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4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주님이 깨어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은밀히 오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움. 신실하고 지혜 있는 노예가 때를 따라 주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줌. 45절부터 51절까지는 신실함과 지혜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45절은 신실하고 지혜 있는 노예가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신실함은 주님을 향한 것이고 지혜 있음, 곧 사려 깊음은 믿는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기 위한 것이고 신실함은 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한 것입니다. 45절에서 말한 집 사람들은 교회인 믿는 이들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 공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어떻게 생명 공급을 주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46절과 47절은 주인이 올 때에 그 노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노예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다스리는 권위를 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노예는 천국의 나타남 안에서 주님의 모든 소유를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노예는 동료 노예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먹고 마심으로 장차 올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아감. 48절은 그러나 만일 그 악한 노예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노예도 믿는 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에 의해 임명되었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고 주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49절은 그 악한 노예가 자기 동료 노예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고 말합니다. 동료 노예들을 때린다는 것은 동료 믿는 이들을 학대하는 것이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로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50절과 51절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노예의 주인이 이르러 그를 끊어내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노예에게 있는 문제는 그가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 노예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를 끊어내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를 끊어낸다는 것은 그를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 곧 교회에 관한 부분의 완성인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 있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것과 부합됩니다. 주님은 그 악한 노예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있게 될 영광으로부터 그를 잘라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자마다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임재로부터, 그분의 교통으로부터 주님이 계실 곳인 영광스런 영역으로부터 차단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징계받는 것입니다. 그 악한 노예를 참된 믿는 이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가 형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에 의해 이를 할당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거짓 신자에게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악한 노예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왕국의 책인 마태복음에서 그 논점은 구원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즉, 우리가 상을 받아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상을 잃고 왕국의 누림을 놓쳐 울며 이를 가게 될 곳에서 처벌과 징계를 받을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